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오늘 두 정상이 베이징 영빈관인 다오이타이 조오대에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북중 간 이룬 공동인식이 점차 실현되고 양국 우호협력관계에 새로운 활력이 넘쳐나며 대화의 계기와 한반도 상황의 긴장 완화가 강화되는 것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노동당의 새로운 전략 노선이 북한 사회주의 사업을 새로운 길로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 공동 노력 아래서 북중 관계는 두 국가와 국민들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방중은 나와 시 주석 간 우위와 북중 관계 발전을 한층 심화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면서 중국 동지와 함께 북중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전력하고 세계와 지역 평화 안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중국 농업과학원과 국가농업과학기술혁신단지, 베이징시 궤도교통지휘센터 등을 둘러보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남북한 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전체의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국빈 방문을 하루 앞둔 오늘 러시아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며 한국과 러시아는 끝까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미북 간 합의가 빠르게 실천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은 더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미국은 거기에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들을 신속하게 제시하면서 함께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6.25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곧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어제 미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이 며칠 내로 미군 전사자 유해를 한국의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인계한 뒤 유해가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수의 유해가 송환되길 기대하지만 북한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확한 수를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CNN 방송도 이날 복수의 미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200여 구가 송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정확한 송환 날짜와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가 인계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이 결정만 내리면 이번 주라도 유해를 인도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에 아직 5,300여 구의 미군 전사자 유해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를 정치적 편견으로 가득 찬 구덩이라고 비판하며 탈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어제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회견에서 인권 탄압 국가들이 이사회에 포함돼 있고 이사국으로 선출될 것이라며 이런 세계 최악의 반인권적 정권들이 이사회 뒤에 숨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피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다섯 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이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에 대한 결의안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불균형적인 집중과 끝없는 적대감을 보이며 인권이 아닌 정치적 동기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 탈레반이 최근 라마단 종료와 함께 사흘 휴전을 끝내고 아프간군에 대한 테러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아프간 서부 바드기스 주 당국은 오늘 탈레반군이 군 검문소 두 곳을 공격해 적어도 아프간군 3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주 당국에 따르면 이날 수많은 탈레반 요원들이 여러 방향에서 군 검문소를 급습해왔고 이후 몇 시간 동안 격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또 이번 공격으로 탈레반 측이 군 기지 한 곳을 점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레반 측에서는 요원 15명이 교전 중에 숨졌다고 주 당국은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20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화 수호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중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유예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16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진정한 평화 수호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며 중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협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비핵화 실현을 위한 북한의 결심을 적극 지지한다며 두 나라의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함지하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북한과 중국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견해 등을 나눴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1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열고 조선반도 비핵화 해결 전망을 비롯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관해 유익한 의견 교환이 진행됐으며 논의된 문제들에서 공통된 인식을 이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19일 오전 부인 리설주와 함께 자신의 전용기로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해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환영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시 주석과 미북 정상회담 결과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담에는 북측에서 김영철,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했으며 중국 측에서는 왕후닝 상무위원 등 5명의 고위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양국 사이의 전략적인 협동이 강화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욱 두터워지고 있는 현실에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시 주석도 김 위원장이 미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주도한 데 대해 축하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북한의 입장과 결심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이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날 두 정상이 환영 행사에서 행한 연설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이 지난 3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북중 관계가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친근한 벗, 동지, 단결과 협조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북중 우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두 나라 관계가 전통적인 관계를 초월해 동서고금의 유례가 없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내외에 뚜렷이 과시하고 있다며 시 주석과 맺은 인연과 정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북중 친선 관계를 높은 단계로 부단히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 중국 정부가 빌려준 중국 국제항공 에어차이나의 보잉 747 여객기를 이용했었습니다. 당시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에어차이나 여객기에서 내리는 모습을 감추지 않고 보도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날 환영 행사에는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참석했으며 리커창 총리 등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측에선 리설주와 회담 배석자 외에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이 초청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국의 국빈관인 조어대에서 하룻밤을 묵었으며 20일에는 베이징 농업과학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 대해 비핵화에 한 걸음 더 진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비핵화를 안정적으로 완성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를 해나가는 데 있어 한반도의 밀접한 이해관계 당사자인 중국이 안전판으로 역할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태현 한국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에 남과 북이 비핵화에 노력한다고 명시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그러한 노력, 국제협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종전에는 북한이 김 위원장의 평양 귀환 후에 사후 보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중국 방문 중에 북한 매체가 보도를 했다며 이런 것들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남북 정상이 올 가을로 예정된 정상회담 이전에라도 만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은 이날 서울 외신 기자클럽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세 번째 방중에 대해선 우리도 충분히 소식과 정보를 접하고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다음번 정상회담은 이미 가을 평양에서 한다고 공약이 돼 있지만 이전에라도 약식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들을 이행하는 것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We're watching it carefully. We're watching it closely. We are continuing communications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e look.
헤더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고 북한 정부와도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지속적인 소통을 고대한다며 북한 정부와 접촉해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look forward to our continued communication. We have been in touch with the government. Yes. We have been in touch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그러면서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 측과 직접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날 발표할 출장 계획은 없다며 변경될 경우 발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에 동의했다는 북한 언론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폼페오 장관의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국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점이 언급됐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addressed this and the secretary addressed this last week through not only his press conferences but also the readouts that we provided our policies and our goals and our agreement.
미국의 정책과 목표 그리고 합의 내용은 꽤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여러 정부 발표들에서 나온 모든 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이 선의를 갖고 있고 또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비슷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we have a similar understanding, a very similar understanding.
노어트 대변인은 중국에 대한 무역 관세 조치를 가하면서 중국의 대북 문제 조치에 감사를 표하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니냐는 지적 역시 일축했습니다.
We have complex relationships with a lot of countries where we have areas of cooperation and we have areas of disagreement. China would be an example of one of them.
미국은 많은 국가들과 협력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역시 이런 국가의 한 예라며 이와 같은 다른 국가들도 당연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어 중국 정부와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데 있어 훌륭한 일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1년여 전 만든 미국의 정책이자 사실상 전 세계의 정책인 최대 압박 캠페인을 중국이 계속 지원하는 것을 고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최대 압박을 지원해준 시진핑 주석에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공통의 대북 정책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력하게 지원해주는 수십여 개의 충분한 국가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plenty of countries, dozens and dozens of countries all around the world who have strongly supported our collective policy.
이어 이들 국가들이 갑자기 이런 행동으로부터 물러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은 복원된 중국과의 혈맹관계를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불과 석 달 사이에 세 번째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예, 과거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이후 지난 3월 첫 중국 방문 때까지 5년 넘게 북한 밖을 나간 적이 없고요. 또 어느 나라 정상과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던 김 위원장이 올 들어 보이고 있는 정상 외교 행보는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상황이 이처럼 극적으로 바뀐 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계기가 된 것이죠?
맞습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처음 전격 방문한 지난 3월 25일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당시 방문은 김 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는데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후원자로 두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뤄진 김 위원장의 세 차례 중국 방문에서 특징적인 점은 모두 미국과의 핵협상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점입니다.
핵협상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우선 지난 3월과 5월의 중국 방문은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직전에 이뤄졌습니다. 세 번째인 이번 방문 역시 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위한 폼페오 장관의 방북을 앞둔 시점이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있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에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문제가 의제로 다뤄졌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이 왜 대미 협상을 전후한 시점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건가요?
예, 중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대미 협상에서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문제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중국을 배려하면서 동시에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세 차례 중국 방문 때마다 핵심 관심사는 다를 텐데요. 이번 방문은 중국으로부터 제재 완화와 경제 협력을 얻어내는 게 주된 목적으로 보입니다.
중국으로서도 북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 아닌가요?
예, 중국은 북한과의 공고한 관계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서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는 게 1차적인 관심사입니다. 아울러 남중국해와 무역 문제로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견제하는 카드로 북한을 활용하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국제와 지역 형세 변화와 무관하게 북중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킨다는 굳은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중국의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밀착 관계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예, 북한과 중국 모두 대미 협상이나 관계에서의 지렛대 확보를 목표로 하는 만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비핵화의 속도나 방식을 놓고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비핵화 협상이 좀 더 복잡해지거나 장기화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두 번째 만난 뒤에 태도가 좀 변했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는 지난달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사태를 빚은 바 있습니다.
미북 간 핵협상이 아예 깨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예, 그런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은 북한의 비핵화에 제동을 걸기 위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시 주석은 미북 간 비핵화 합의를 평가하고 있고 김 위원장도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새로운 중대한 국면이 열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북한 모두 비핵화에 국가 이익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뒤로 돌리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북 정상회담 일주일 만에 중국을 방문한 것은 북중 간 결속을 과시하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중국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김 위원장이 여전히 중국의 신하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im is still a Chinese vassal, and that's evident after the first trip that Kim made to China. It's certainly clear after the second trip. After this third trip,
미국과의 협상 국면 속에 중국을 세 차례 찾았다는 사실을 볼 때 김 위원장이 중국의 도구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실제 승자는 중국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회담 이후 중국의 평화협정 참여 가능성이 높아졌고 오는 8월 열리는 미안훈련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중국이 요구해온 쌍중단 역시 받아들여진 셈이기 때문입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예정된 것으로 중국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o he's probably extending the courtesy, maybe something he promised them on the second visit. To give them a full briefing. It's also, I think, for.
앞서 김 위원장이 두 번째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 주석에게 미북 회담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기로 약속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일 전 차관보는 북한이 중국에 다가가기 좋은 시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할 때라는 지혜를 발휘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It's also, I think, for North Korea a good time to be close to China because our president, in his infinite wisdom, has chosen.
이는 중국의 의도와도 맞아 떨어진다고 창 변호사는 지적했습니다.
And to show to President Trump that every solution to North Korea runs through the Chinese capital. And also, I think the Chinese are trying to create a.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모든 해법은 베이징을 통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를 미국과의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고 시도한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며 양국 간 무역 전쟁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때문에 김 위원장의 행보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는 게 창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We'll view this not as a friendly development. After the second time that Kim went to China, President Trump actually talked about this.
두 번째 방중 뒤 김 위원장의 태도가 변했다고 말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방중 역시 우호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반면 펜실베니아 대학의 동아시아 연구센터 자크 드릴 교수는 서로 후원자 역할을 하는 북중 관계를 알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이번 방중에 크게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S. has long understood that. China is North Korea's essential backer, and that for all of the.
그러면서 중국은 영내 안정과 한반도에서의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만큼 아직 북한을 저버릴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일 전 차관보는 특히 김 위원장이 핵을 보유한 정상 국가의 정상적 지도자 행세를 하려고 한다며 싱가포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덕을 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Done things more normally, if you will, than his father or grandfather. And I think in that regard, he's trying to portray himself as a normal leader of a normal country.
그러면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 없이 북한이 바라던 미한 연합훈련 유예를 결정한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창 변호사 역시 김 위원장의 달라진 국제적 위상에 주목했습니다.
China announces it only after the North Korean leader has returned to North Korea.
보통 중국은 북한 지도자가 귀국한 뒤에야 방중 소식을 알리지만 이번에는 달랐으며 이는 김 위원장의 위상이 올라간 것을 뜻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는 김 위원장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이게 만드는 만큼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위상 변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들릴 교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대신 상당한 양의 핵무기를 감축하는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은 김 위원장으로서는 핵무기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 전보다 수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 유예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훈련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는 의견과 북한으로부터 어떤 대가도 얻지 못한 채 보상만 줬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소속의 공화당 의원들은 연합훈련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19일 VOA 기자와 만나 평화의 돌파구가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연합훈련을 잠정 중단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Yeah, I don't mind suspending the exercises. See if we can have a breakthrough on peace. We can always restart the exercises. We're still going to train, but this is a real good faith effort by the president to give the North Koreans some breathing space.
미국은 언제든지 연합훈련을 재개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준비태세의 훈련은 지속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앞서 18일 미 국방부는 8월로 예정된 방어적 성격의 월게임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핵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미한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그레이엄 의원은 연합훈련 유예는 북한에 숨 돌린 틈을 주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선의의 노력이라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 의원도 이날 VOA 기자와 만나 협상을 진행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 연합훈련을 유예해 주는 것은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it's fine to offer suspension as an incentive to move forward with negotiations, but they can be reinstated just as quickly as they can be suspended.
그러나 연합훈련이 신속히 유예될 수 있었던 만큼 재개도 빨리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미북 정상회담 취소를 시사했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 회담이 평소대로 진행됐던 것처럼 연합훈련도 같은 상황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I don't think it costs us anything to suspend for this short period of time the planning for those war games. At the same time, they could be
라운즈 의원은 또 연합훈련을 단기적으로 잠정 중단한다고 해서 미국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도 전혀 아니며 이런 워게임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워게임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라저 위커 공화당 상원 의원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I'm not going to second guess that. I'm willing to give the administration a good deal of leeway.
위크 의원은 이날 VOA 기자 만나 연합훈련 유예 결정을 미리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의 상원 의원들은 연합훈련 중단 결정에 보다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틴 하인리히 민주당 상원 의원은 이날 VOA 기자 만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아무 대가를 얻지 못했다며 연합훈련 유예 결정뿐 아니라 미북 정상회담 이후 나오는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것에 반대하는 이유라고.
Well, they certainly didn't get anything in return. And that's my, you know, that's my objection to all of this is we have given Kim Jong-un an enormous international platform.
미국은 김정은에게 엄청난 국제적 입지를 남겨주고 8월로 예정된 미한 군사훈련까지 유예해줬지만 그 대가로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것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지난 25년 동안 지키지 않은 1990년대 초 합의보다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은 기쁘지만 합의를 할 것이라면 더 나은 협상가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 의원은 국방부 지도부 또한 연합훈련 유예 결정을 지지하는지 의문이라며 국방부로부터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doubts about whether the military or the Pentagon leadership supports that or not, and I want to hear what they have to say.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알리지도 않고 연합훈련 유예 결정을 발표했다는 게 가장 놀라웠다며 발표 전 한국 정부에 알리는 것이 현명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was most surprised that the announcement was made without tell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 think this is the kind of a thing that the smart thing to do would be to tel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efore you announce.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앞서 중국 정부에 먼저 이런 결정을 알렸을지도 모른다며 이 점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사위 의원들은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해선 당적의 관계없이 확고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인리 의원은 연합훈련 잠정 중단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까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Absolutely. Like, We should take that as a very serious step that should never happen unless there are huge concessions by the North Koreans with regard to their nuclear posture.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핵 태세와 관련해 엄청난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이뤄져선 안 되는 매우 심각한 조치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대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국제 안보 실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엄 의원과 위커 의원도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할 것이라며 나쁜 생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운즈 의원은 연합훈련 유예와 주한미군 철수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고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테이블 위에 있는 사안도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y are entirely different issues. And there is no discussion, at least none that I am aware of removing American troops from South Korea. That is not on the table.
또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당파가 한국에 있을 것으로 확신하지만 다수가 지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현재로선 한국의 입장도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I'm sure that there are factions that would like to see U.S. Presence leave, but I don't think that's the majority, and I don't think that's the position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t this time.
그러면서 적절한 시점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Well, at some point it would be nice if we didn't have to have those individuals there, but I don't see that in the first.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직후 미한 연합군사 훈련 중단 방침을 밝힌 것은 실책이라고 제임스 주말트 전 국무부 일본 한국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주말트 전 부차관보를 인터뷰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Tensions, of course, is best for everyone. The challenge is, I think, people in the United.
모두를 위한 최선은 당연히 북한과의 긴장 완화일 겁니다. 문제는 미국인들이 미북 공동 성명의 명확성이 결여된 데 실망했다는 건데요. 모두가 회담에 건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북한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질지 여부, 또 차후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약속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여전히 북한이 의미하는 비핵화는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후 회담이 열리면 이에 대한 정확한 뜻을 확인하고 비핵화 과정의 시간표를 정해야 합니다.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미한 연합훈련 중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발언은 실책이라고 봅니다. 북한을 상대로 하는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미국이 북한과 합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아시아의 동맹인 한국, 일본과 상의했어야 합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하는 관계니까요.
한국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본은 영내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미한 훈련 유예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가장 밀접히 공조해온 일본으로서는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Japan does not want to be left out of any regional process.
일본은 북한 비핵화 등 영내 어떤 과정에서도 소외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길 원합니다. 그 예가 1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경제 재건을 위해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일본이 관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본에게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gain, I don't speak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but I certainly would encourage them to work very closely with the.
제가 트럼프 행정부를 대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일본 아베 정부 또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반드시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동맹인 한국, 일본과 우리의 정책을 공유하고 뜻을 함께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내 긴장을 줄이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는 일본이 핵 보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소지는 없을까요?
I think it would be extremely unlikely for Japan to seek a nuclear weapons program. The Japanese people.
그럴 가능성은 조금도 없다고 봅니다. 일본인들은 1945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에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민주적 정권도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북한으로부터 일본이 느끼는 위협을 언급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 간 공조가 절실하다는 겁니다. 일본이 핵무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미국은 일본의 동맹국으로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북한과의 직접 접촉을 거듭 제안하고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봐야 할까요?
For Japan and for Prime Minister Abe, the issue of Japanese citizens who were abducted by North Korea.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자유로워지길 바라고 또 그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고 싶어합니다. 또 하나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인데요. 일본인에게 이 사안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 정부를 지지해왔고요.
일본인 납치 문제는 미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 북한과 일본 사이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I think for the United States, this is a human rights issue because these people were
납북자 문제는 미국이 가장 우선시 여기는 인권 사안입니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어디에서 살지에 대한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이는 아주 기본적인 인권 문제이자 도덕과 관련된 문제죠. 동시에 우리의 동맹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본과 북한 간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말트 전 부차관보로부터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유엔이 강제실종으로 의심되는 사건 16건에 대한 조사와 정보를 북한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수년째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사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북한에 장기간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선교사 사건을 북한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와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지난 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 결과를 담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욱 선교사가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게 체포됐고 김국기 선교사는 2014년 10월 1일 압록강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게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북한에서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으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북한은 이들에 대한 석방과 송환은 물론 영사 접견이나 가족 면담 등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980년에 설립된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 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게 통보한 뒤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한국인 납치 피해자 가족 중 처음으로 실무그룹에 사건을 접수했던 황인철 1969년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의 설명입니다.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측에 생사 확인과 그다음에 이제 소재지 확인을 위해서 이제 북한 측에 이제 보내게 되고요.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 6개월 단위씩 그 북한은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답변을 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황 대표는 한국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실무 그룹에 사건을 접수하면서 국제사회에 청원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실무그룹 보고서는 이 밖에도 다른 14건의 강제 실종 사건을 북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014년 9월 30일 평안남도 북창군 18호 정치범 수용소에서 실종된 신경섭 씨 등 북한 내에서 실종된 북한 주민들이 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이정용, 이낙교, 이홍규, 이승규 씨 등 1950년 한국전쟁 중에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들 4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2012년 7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뒤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라충성 씨 등 강제 북송 탈북자 3명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강제 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서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강제 실종된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까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권 침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1950년 이후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함으로써 대규모 강제 실종 사태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에서 탈북자들과 한국 국민들을 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OI는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 피해자가 어린이를 포함해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은 미국 정부의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 결정에 실망을 나타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위원회 등 12개 인권단체들은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 결정에 깊이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19일 폼페오 장관의 서한을 보내 이번 결정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적 이해관계에 비생산적이며 전 세계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위원회에 참여한 것이 북한과 이란, 미얀마, 시리아 등 중대한 인권 유린 국가들의 조치를 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보편적 인권에 대한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이사회의 다른 국가들인 러시아와 중국 등에 힘을 실어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9일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이사회의 부조리와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 등을 지적하며 탈퇴 의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러시아와 중국, 쿠바, 그리고 이집트 등을 미국의 인권이사회 개혁 노력을 반대해온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와 중국, 쿠바, 콩고민주공화국 등이 이사회 회원이라며 이들이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거와 같이 올해에도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결의안 5개를 채택했다며 이는 북한과 이란 그리고 시리아에 대한 결의안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Earlier this year, as it has in previous years, the Human Rights Council passed 5 resolutions against Israel.
이스라엘에 대한 불균형적인 집중과 끝없는 적대감은 인권이사회가 인권이 아닌 정치적인 동기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도 이날 탈퇴 계획을 밝히며 헤일리 대사가 지난 1년간 인권이사회 개혁을 위해 노력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Ambassador Haley has spent more than a year trying to reform the Human Rights Council. She is the right leader to drive our efforts in this regard.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부터 북한에 대한 압박 캠페인까지 많은 문제를 제기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헤일리 대사 재임 당시인 4월 유엔 미국 대표부는 북한 관련 선박회사와 선박 등 49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안을 제출해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7차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는 동의, 콘센서스 형식으로 채택했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에 처음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뒤 매년 결의안을 채택해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의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워터 원비어 씨의 사망 1주년을 맞아 북한 정권의 사악함과 반인도적 범죄 개선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원비어 씨의 아버지는 북한을 범죄 집단으로 규정했고 롭 포트먼 상원의원은 북한 정권의 사악한 본질을 상기시켜주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13일 미국 중서부 신시내티 공항. 북한에 억류됐다 17개월 만에 풀려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건강하고 열정이 넘쳤던 예전의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혼수 상태로 침대에 실려온 그의 모습에 부모와 미국인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원비어 씨는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지구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에 대한 호기심으로 북한을 여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 선전물을 훔쳤다는 이유로 적법한 사법 절차 없이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하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국가 가운데 하나란 사실을 원비어 씨는 너무 뒤늦게 깨달았다고 가족은 말합니다. 프레드 원비어 씨는 아들의 사망 1주년을 앞둔 지난달 노르웨이에서 열린 오슬로 자유포럼에 참석해 야만적인 북한 정권이 아들과 가족을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We treated North Korea with respect and dignity, and they just destroyed our son and tried to destroy our family. We were not
가족과 미국 정부는 북한을 존중하고 품격 있게 대했지만 북한 정권은 면회나 소통은 물론 영사 서비스조차 허용하지 않은 채 옛 독일의 나치식으로 아들을 재판했고 결국 아들과 가족을 모두 파괴시켰다는 겁니다. 프레드 원비어 씨는 아들이 사망한 뒤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과 체제에 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며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범죄 집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y're not a country. They're a criminal enterprise. And where the
아들 오토처럼 북한 국민이 모두 정권의 인질로 갇혀 있으며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의 얘기는 그래서 정말 놀랍고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비어 씨 가족은 아들이 구금 넉 달쯤 됐을 때 뇌사 상태가 됐지만 북한 정권이 실수를 인정하고 치료를 받게 하는 대신 끔찍한 장소에 방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원비어 씨 가족이 사는 오하이오주의 로 포트먼 연방상원의원은 1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원비어 씨의 사망 1주년은 북한 정권의 사악한 본질을 또 한 번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원비어 씨의 사망은 가뜩이나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도발을 우려하던 많은 미국인의 분노를 일으켰고 트럼프 행정부가 보다 강력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했고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으며 의회는 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국회연설과 새해 국정연설 등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할 때마다 원비어 씨의 얘기는 빠짐없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류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질문에 원비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며 그의 죽음이 없었다면 미북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과 달리 인권 문제는 진지하게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트럼프 대통령도 회견에서 인권 문제는 북한뿐 아니라 많은 곳에서 험악하다고 말해 많은 미국 언론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t's rough. It's rough in a lot of places, by the way. Not just there, but it's rough. And we will.
미국 터프트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특히 19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원비어 씨를 포함해 김 씨 정권의 셀 수 없는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비어 씨와 다른 수백만 명의 피해자들을 기리는 길은 북한의 폭군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절대로 잊지 않고 다음 세대에 이를 영원히 가르치는 것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원비어 씨의 사망 1주년을 맞아 동맹국인 한국에서도 19일 탈북민과 시민 150여 명이 모여 원비어 씨를 기리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북한은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3대 세습으로 내려오는 신격화된 수령 절대주의 국가이고 유엔에서 규명했듯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70년 가까이 현재까지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모르고 있던 세계인들에게 미국인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오토 원비어다. 이런 뜻에서 우리 이 오토 원비어군 참 호기심 많고 젊은 청년의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원비어 씨를 그린 대형 현수막과 특별 제작된 흉상 앞에 헌화하며 원비어 씨의 사망 1주년을 맞아 지금도 북한 정권에 고통받는 많은 북한 국민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높이자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을 처음 방문하면서 오토 원비어 씨 가족에게 조전을 직접 보내 위로하고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데 대해 개탄한다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이후 원비어 씨와 북한의 인권 문제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전쟁 위험을 먼저 막고 평화를 정착시켜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면 북한의 인권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인권과 북한 정권의 체제 안전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권 개선 없이는 궁극적으로 비핵화도 해결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where you can't separate out the human rights stuff from the security stuff because the North Korean leader has said, I mean, if
미국은 이미 9.19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정권에 대한 북한 내부 위협, 즉 주민들로부터의 위협까지 미국이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차 석자는 특히 과거 독재에 대응해 인권과 민주주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한국의 진보 진영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둘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건 모순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VOA에 원뷰 씨의 사망 1주년은 최근 미북, 남북관계 개선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북한 관광에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원벼 씨와 한국인 박왕자 씨를 살해하고도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관광을 재개하는 건 아주 무책임하고 위험한 움직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기 관광 사업으로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 이게 북한 관광 사업이라 생각하면 너무나 위험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어로 원비어 씨도 북한에 갔다가 세상을 떠났고 많은 미국인들 16명 미국인들은 납치를 당했고 북한에서 한국 정부가 중단했다는 것도 박왕자 씨가 속 맞아서 세상을 떠났는데 이게 뭐 관광객들의 신변을 보장해주지 못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게 뭐 상황이 변했습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 정권의 정체성을 바꿔놓아야 발전이 있을 텐데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미북 정상회담 뒤에도 자본주의 문화와 북한의 인권 침해 지적을 강하게 비난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모기장을 더욱 든든히 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뉴스 김영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서 인권유린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일부 기자회견 발언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의 반응을 이현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북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B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민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He loves his people, not that I'm surprised by that, but he loves his people and I think that we have a
또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김정은 정권에서 행해진 인권 유린들과 처형들에 대한 질문에 다른 많은 이들도 정말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받아 넘겼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김 위원장이 주민들을 사랑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I don't think Kim Jong-un loves his people. I think Kim Jong-un sees his people as a way to
김정은은 주민들을 권력 보호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김정은이 주민들의 강제 노동을 통해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티우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 위원장이 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일단 북한의 불법 구금 시설들을 없애야 합니다. 특히 정치범 관리소.
또한 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던 자원들을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 가운데 핵심 계층 1%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같이 말한 이유를 이해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He's trying to make progress here. He's trying to make he's trying to get rid of their nuclear weapons. He's trying to get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제거와 북한 개방 등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사용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도 다룰 수 있는 과정을 시작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의 이성주 북한인권시민연합 컨설턴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치적인 발언으로 해석했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미국이 정상회담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하고 미국이 여러 가지 대화들을 해야 되고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한의 뭐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김정은을 좀 이렇게 칭찬해 준 거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고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인권 문제를 조금밖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후속 회담들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많이 언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국 서부에 정착한 탈북자 폴 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하나의 쇼로서 말을 하면서 김정은에 대해 어떤 비유를 맞춰주려고 그런 말을 하는지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지만 지금까지 해온 짓이 있고 해온 나쁜 것들이 있는데 자기 친족까지도 죽이는 그런 사람을 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폴 씨는 북한은 여전히 철창 없는 감옥이라며 미국과 회담하는 김 위원장의 목적은 정권 유지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의 민간 대북 방송인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다른 나라들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개선이 즉시 필요한, 빠른 개선이 필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인권 문제처럼 북한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인권 문제가 핵 문제만큼 중요하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미국 50개 주를 소개해드리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매일 아침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